유대왕 다윗 첫 번째 시간입니다. 통일왕국의 소망 사무엘하 2장 봉독했습니다.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설명을 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독자들이 스스로 느끼고 판단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본문 한두 절 요절에 있기보다는 전체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절, 신약성경은 요절들이 있는데 구약성경은 그 스토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무엘 하권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행동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들의 연속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이상 쫓아다니며 괴롭히던 사람이 죽으면은 기뻐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은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가 슬픈 노래를 지었는데 이 히브리 시 중 가장 뛰어난 시로 평가되는 시입니다. 거기 후렴이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소다. 두 용사는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사무엘하 1장에 반복되는 후렴 같은 구절인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전쟁하러 나갈 때 이 활로 박자를 맞춰 율동을 하며 불렀다고 활의 노래라고 불러지는 유명한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을 애도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어요.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야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맞으면 정치적인 시호가 좀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며 다윗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시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온전히 이루겠다는 강렬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통일왕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윗의 모든 행동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놓치면은 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다윗이 자기 자랑하려고 이런 짓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시대적 배경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구약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 남쪽에 아주 강력한 유다 지파는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북쪽에 있는 그 나머지 지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연맹을 맺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면은 사울왕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연맹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지만은 이제 사울왕이라는 구심점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연맹으로 나눠지는 위기가 찾아오는 상황에서 사무엘하는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제의 기쁨을 나눈 그 3일째 되는 날 한 아말렉 소년이 다윗을 찾아와서 사울왕의 최후 모습을 전하는데 거짓으로 자손과 사울왕의 대화를 꾸며서 자신이 사울왕을 죽였다고 자랑을 합니다. 사무엘하 1장 9절에서 10절, 14절에서 15절.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음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다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을라. 네. 거짓말하다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하는데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아주 즉 사람을 처형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처사가 아니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에 도전할 사람, 자신을 암살하거나 그럴 사람한테 주는 강력한 경고라는 학자들의 의견인데 일리가 있습니다. 다윗이 참 굉장히 머리가 아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지만은 이런 거 다 계산해서 하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팠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2장 1절 4절입니다. 그새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아베스 사람들이라 하며. 자, 저기 보시면은 헤브론이요 유대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 이스라엘 남쪽에 있습니다. 헤브론은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유서 깊은 도시예요. 유다 지파에 속한 높은 지대에 위치하는 갈렙에 의해서 정목된 도시입니다. 이 산지를 내려주셔서 네, 그 도시입니다. 도피성 중에 가장 큰 도피성으로 제사장들에게 할당된 그런 도시입니다. 시글락에서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갈지를 하나님께 물어봤죠. 그리고 헤브론에 와서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비록 사울은 죽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추대되었지만은 다윗의 왕권이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왕권이 평탄하게 전개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사울을 따르던 북지파 세력들이 순순히 정권을 남유 유대 출신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지내면서 또 그 중에 마지막 2년 동안은 남아있는 사울의 세력과 내란을 치르는데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은 또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순탄하게 벌어질 것 같아요. 또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다윗의 그 참 그 노심초사하는 노력과 생각과 수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짜내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네.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해야 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또 우리가 사람이 준비하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다윗이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북지파 사람들과의 화합은 아주 시급한 과제로 남게 되는데 다윗은 사울 집안을 중심으로 하는 북쪽 세력을 껴안아야 됩니다. 다윗은 억지로 이들을 제압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데 다윗은 결코 자신의 때를 스스로 분별하여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그 결정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원칙들을 알려주는데 네, 그게 구약 성경의 스토리 안에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갈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즉시 대답을 주신 것이 헤브론입니다. 내가 지금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는 아직 이르니까 일단 유대지파 왕노릇 하면서 거기서 7년을 기다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희망으로 더 북쪽에 있는 혹시 예루살렘 같은 곳으로 가라는 답을 듣고 싶었을 것이지만은 네, 하나님 생각은 다윗과 달라요.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참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건 오히려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참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음성으로 주시기도 해요. 옛날에는 음성으로 주셨습니다. 특히 꿈속에서 나타나서 음성으로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보통 상황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문은 많아 보여도요, 하나씩 열어보면 막상 열리는 문은 하나예요. 네, 그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열리지 않은 문을 내가 기필껏 열리라고 그러고 뭐 자물쇠로 때려부시고 그렇게 해서 열건 그 길이 아닙니다. 한 길은 순탄하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왜 사울을 따르던 북지파가 다윗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다윗이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한테 보복할 우려성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동안 적극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다윗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숨어있다가 전쟁이 끝나서 나타나서 왕이 되겠다? 이것도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보고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절대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이 못 참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오랜 세월에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고난과 역경을 시간에 보내다가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가 하지만은 유다 지파에는 다윗을 왕으로 맞아준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은 험난하지만은, 네,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순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뜻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에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이 있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 당연히 하늘에서 하나님이 원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이루어지면은 이 땅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게 당연한데, 우리 보고 그걸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탄 마귀의 그 방해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필요한 거고, 우리가 또 우리 김성문 교수님 같은 그 또 우리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로 기도해야 되어지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나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리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북 이스라엘의 사울의 그 군사령관입니다. 군정관 아브넬이 혼자 5년 동안 자기가 혼자 정치를 하고 있다가 이제 5년 지나고 나니까 좀 이상해졌던 것 같아요.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네, 사울의 네 번째 아들은 이제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네 번째 아들을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기 때문에, 네, 북이스라엘의 실권자는 사실 왕이 아니고 아브넬입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암살을 당하는데, 그래서 사울 집안은 이제 완전히 이제 몰락합니다. 대가 끊어집니다. 나중에 손자가 하나 살았죠. 요나단의 아들. 근데 이 3장 읽어보면요,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대화를 살펴보면요, 대충 누가 왕을 죽였는지 짐작이 갑니다. 네. 굉장히 서로 싸우는데,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그 대화 속에 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윗과 사울 집안의 그 싸움은 7년 동안 계속되죠. 아브넬이 군정관으로 군림한 동안엔 다윗은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 활동에 대해서 특별한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뭐 아브넬은 왕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5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니까 얘기가 달라집니다. 다윗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이유가 북지파 사울의 아들이 왕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건 정식 왕입니다. 그래서 왕국의 분열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기 때문에 두 진영 간의 충돌은 피할 수 없지만은, 네.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같은 한민족 간의 전쟁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권을 순순히 포기할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자, 두 진영은 피를 흘리지 않으면서 승부를 정하려 하는 듯한 아주 흥미로운 시도가 일어납니다.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이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은 헬가 다스림이라고 일컬었으므로 기본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 앞에 패하니라. 자, 다시 좀 설명드리면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싶지 않을 때, 네, 북지파 아브넬이 다윗의 장군 요압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서로 싸워서 다 죽지 말고 각 진영에서 12명을 뽑아서 서로 겨루기를 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그래서 아마 여기서 승부를 겨루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서로의 그 전력을 12명씩 뽑아서 비교하겠다 그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의 희생을 최대한 대로 막아보겠다는 시도입니다. 그 사실 옛날엔 전쟁을 할 적에 장수끼리 한 사람씩 나와서 먼저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싸움이 커지는데, 같은 민족 간의 살생을 피하라고 시작된 게 무술 시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에요. 무술 시합이 막상 붙어놓고 보니까 그게 아닌가 보죠. 피를 뿌리는 본격적인 전투로 발전하고, 네. 우리가 처음에는 장난으로 뭐 시합으로 시작된 그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싸움들이 있는데 싸우다 보면은요 정말 화가 나요. 따귀한테 맞다 보니까 이건 화가 납니다. 자기도. 그러다 보면 정말 이제 싸움이 돼요.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싸움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게 세계 1차 대전도 그렇고 2차 대전도 그렇고 1차 대전 아주 사소한 일이 동기가 되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하는 의도, 1차 대전 특히 전쟁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일로, 사소한 실수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중국하고 대만하고 지금 그 양안 전쟁이 곧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뭐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서로 지금 거기에 이제 함대들이 그 해협에다가 함대들이 항해를 하면서 서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아차 잘못하는 순간에 한쪽에서 그 병사가 잘못해서요, 본의 아니게 혹은 본의 잘못해서 대포라도 쏴서 저쪽에 맞아버리죠. 그대로 전쟁 납니다. 지금 남북한이 서로 왕래도 안 하고 있다가 서로 통신도 안 하고 있다가 휴전선에서 아차하는 순간에요, 누가 실수로, 네, 하면은 안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평소에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유지하는데 참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북지파 군대가 패해서 도망갔는데 여기 아주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2장 18절, 22절, 24절인데 그곳에 스루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요압의 두 동생입니다.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처럼 빠르더라.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쪽 길을 그쳐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에 무하며,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배면하겠냐.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자기를 쫓아오니까, 너 나쪽 쳐지 말고 딴 사람한테 가서 싸워. 나쪽 쳐지 말고, 넌 내 상대가 아니니까. 근데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뒷구슬로 그의 배에 찌르니 창에 그의 등을 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 죽으며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자 이른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니 세상에 무슨 창 뒷구슬로 갖다 댔는데 배가 뚫어지고 등 뒤까지 창이 뻗어나옵니까? 자, 다윗의 사령관 요압에게는 아비세와 아사헬 두 형제가 있었는데, 아사헬이 도망가는 북지파 사령관 아브넬을 쫓는데, 이 아사헬의 마음에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적 사령관 아브네를 죽이고 공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으로 망명할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 원수가 되고 싶지 않은 아브넬이 아사엘이 빠른 속도로 돌진해오니까 저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창 뒤끝으로 배에다 갖다 대니까요. 그 창자루가 배를 뚫어서 등 뒤로 나오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사무엘서 저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런 이상한 사건을 기록한 것일까요? 얼마나 빨리 돌격해 왔으면은 그 나무자리에 등이 떨려. 아사엘의 발이 빠른 것이 그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자신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다윗에게 투항할 마음이 있는 북쪽의 실권자 아브넬이 본의 아니게 남쪽의 실권자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수가 되니까 자 요압은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아야 되며 또 갚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나중에 다윗의 통일왕국에서 요압이 아브넬을 미리 제거하는 명분을 주는데 사실 요압이 두려워하던 것은 아브넬이 자기보다 뛰어난 장군이기 때문에 아브넬을 살려뒀다가 언제가 다윗한테 올 텐데 그러면 자기는 뭐냐 이거죠. 네. 그게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죽으려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그 충성된 아주 다윗의 용맹한 장군인데 이 요압이 다윗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짓들이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 자기를 위하는 짓들을 합니다. 나중에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요압이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일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참 그렇다고 내칠 수도 없고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자꾸 말썽을 치는데 참 힘들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이야기는 계속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했는데 이제 사무엘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행동으로 계속 연속됩니다.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그냥 대충 넘어가면요. 북지파를 껴안음으로써 전쟁을 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려는 뛰어난 정치가 다윗의 큰 비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는 다윗의 심리를 잘 파악하면서 읽어야지 다윗의 정말 뜻을 알지 도대체 왜 이런지를 모릅니다. 그걸 자꾸 이상한 소리들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받은 다윗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은 남북을 피하내고 평화롭게 한 나라로 합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로 온 생각이에요. 저는 우리가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서 70여 년을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같은 민족 사이에 피를 흘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는데 그 오늘의 상황이 이 같은 민족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네. 항상 다윗이 한 행동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참 머리를 맞대고 되도록 피를 흘리지 않고 다시 뭉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매사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답을 얻어서 움직이지만은 한편 다윗 자신도 아주 뛰어난 정치가예요. 그래서 노심초사하면서 그가 가진 지혜와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사멸하고는 읽어야 다윗의 행동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절의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린 것이고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남북 간의 내란이 걷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평화적인 통일왕국의 건설은 아예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다윗의 행동, 그 결정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통일 왕국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나중에 통일 왕국의 수도를 정할 때도 그 어떤 지파를 점령하지 못했던 정하고, 네. 예루살렘이 이제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통일 왕국을 수도로 삼은 것도 이 모든 것이 남과 북의 화합을 모든 크리스천에게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우리가 그 비전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적에 우리의 삶이 보람되고 충만한 삶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만을 구하면서 세상 것, 시시한 것만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할 때에는 우리 삶이 참 언젠가는 없어지는 그 허망한 삶으로 이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것을 찾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은 그것만 찾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뜻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이루는 것이 크리스천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송한 우리는 주님의 작은 그릇이 돼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37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의 사랑을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는 계명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망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계명이랍니다. 그리고 그 실천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을 있는 힘을 다해서 완성하는 것.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주신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의 소망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힘들고 애쓰고 모든 방법을 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지기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